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화를 높여드립니다. 주의 존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 말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되고 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파송을 받고 그리고 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걸쳐 그 헬라까지 전도를 하는 그러한 그 선교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요. 그가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위험하고 또 돌아온 다음에도 자기가 그 전도했던 사람들 거기서 세워진 교회들을 또 돌아보고자 2차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점점 더 지경이 넓혀지고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동역자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서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마음과 뜻과 그리고 생각을 하나로 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그러면서 그 정말 함께 하나 되어서 일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배경이 민족적인 거 또 아니면은 그 문화적인 것들이 다 달라서 언어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 동역을 한다 할 때 우리들은 우리끼리 뭐가 사람끼리 합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주 안에서의 동역이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서만이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선교라는 자체가 우리의 사역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전도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곧 성령의 일이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아무 형태가 없고 아무 그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은 주의 일이고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 선교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지금 그 시리아로 돌아가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히 지금 총총히 그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밀레도에서 그는 에베소의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바울 자신이 에베소까지 가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오게 하는 그러한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시간을 아끼려면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어디를 한번 가려면은 결국은 도보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낙타를 타든지 당나귀 타든지 뭐를 탄다 그래도 그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데리고 오게 하는데 그 장로들에게 대해서 그 바울이 얘기한 그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그 첫날부터 지금 어떻게 여태까지 사역을 해왔는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겸손을 다해서 눈물로써 주님을 섬긴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겼냐면은 유대인의 관계를 인해서 많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거기에서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유익하다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간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아니면 집집을 다니면서라도 다 너희들에게 전해서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 그 사람들,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하면서 자기의 그 사역의 내용과 자세, 그러한 자기의 그 어떤 열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기가 모든 겸손을 다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서 자기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눈물로써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주님을 섬긴 일이에요. 사람들이 방해를 하든지, 사람들이 음모를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든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과가 그때에 뭐 화려하게 나타나든지 아니 나타나든지 아무 상관없이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주님을 섬긴 일인데, 좋은 상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통이 있고 음모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겼다. 근데 그 주님 앞에서의 그의 자세는 그 겸손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섬겼다. 또 하나 눈물로 섬겼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한테 뭐를 했다, 어떠한 일을 했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섬겼다. 눈물로써라고 얘기할 때는 간절함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 회개함도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로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거는 내면의 자기의 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그 억울함을 계속 당하는 속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정말 자기 안에서 그 지탱되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헌신하는 그것이 결국 눈물로써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눈물이라는 건 굉장히 약한 자의 어떠한 그 모습 같지만은 여기에서 눈물이라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그 인간의 약함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는 믿음으로 보면 강한 태도예요. 믿음이 약화되는 거는 인간적으로 강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믿음이 약한 거고, 믿음이 강한 것은 인간적으로 약하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버린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눈물로써 주를 섬긴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의 그러한 것. 그러면서도 또 스스로 어떻게도 할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한 그 마음속에 있는 많은 또 두려움이나 그런 또 애통함이나 그런 것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강건하게 서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는 정말 큰 소리만 들어도 놀라고 또 어떠한 아픔에도 우리는 민감한 거고, 남들이 나를 오해하고 죽이려 할때 그가 가질 수 있는 많은 인간적인 반응은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겁니다.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강했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괜찮은 것과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인생은 그 똑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을 똑같이 갖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어떠한 것에서의 그 반응도 비가 오면 다 젖는 거고 추우면 다 오돌거리고 떠는 거고요. 그러한 어떤 자연적인 현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는 있어도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냐? 보고 있지 않았냐? 그러한 모습 중에 가장 그큰 중심되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그 열매가 어떻다, 그 결과가 어떻다가 오히려 보여지기 쉽습니다. 정말 인기가 얼만큼 있고, 얼마만큼 성공했고, 뭐 이러한 것으로 따지기가 쉬워요. 그거는 근데 외모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남이 보든지 아니 보이든지 일을 하든지 아니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느냐. 근데 정말 그가 표현한 그 겸손과 눈물, 그것은 그가 얼마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맸나, 얼마나 그 자기 소욕을 거스려서 성령의 소욕에 쫓아서 살았나, 얼마만큼 정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오직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라. 오직 그는 순종함으로 살았지, 하나님께 내가 소원하고, 내가 뭔가 지시하고, 내가 부탁하고, 졸라서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그 발걸음에 끌고 다니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자세를 지키면서 바울이 살았다. 그거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내가 알지 못한다. 지금 그가 시리아로 가려고 하지만 시리아는 안디옥에 있는 데죠. 그렇지만 그의 원래 목적은 지금 예루살렘을 유월절 전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왜 가야 되는지, 그거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자기 마음에 꼭 가야만 될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기가 자유로워지지 않는 겁니다. 난 거길 꼭 가야만 되겠어. 이거는 내 욕심이나 내 어떤 생각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인가에 자기가 그 내어버린 자기의 마음에 그러한 소원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성령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꼭 가야만 되겠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서 좋은 결과가 있고 가서 뭔가 잘 되리라가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는 오히려 거기 가면 붙잡히고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꼭 가야만 되겠다. 그런데 내가 그 가야만 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생각은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가야만 하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다 간다. 이 바울은 지금 자기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다잘 완성해야지, 감당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들던 또 사람들이 핍박을 하던 상관없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과 또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그 구원을 얻은 그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강건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게 하시는 일을 바울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심으로 정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바울이 지금 일을 그것을 다 하려면 지금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것은 내게 지금 개의할 일이 아니다. 내 생명은 지금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다.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게더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귀한 일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더 귀한 일이지, 내 생명이 하루 더 살고 안 살고, 지금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얘기지, 내 생명은 뭐별볼일 없다. 아무렇게 돼도 그만이다. 나는 죽고 싶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은 그가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에게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정말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그는 자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오직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기의 삶,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사역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생명이 정말 하루 더 살고 안 살고 그러한 것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단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는 것은 편안히 살고, 그리고 오래 살고, 그것이 뭐잘 사는 것이요, 복 받은 것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산다 할 때는 벌써 우리에게 연상되고 떠오르는 게 뭐냐면 부예요. 가난하지 않고가 잘 사는 거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은 거가 잘 사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받고 역임받는 그것을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된 삶, 그것을 잘 사는 삶인데요. 성경에서는 복받은 삶이 잘 사는 삶인데,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는 할 때에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 뭐그 마음이 청결한 자할때 우리들이 얘기하는 뭐 부나 건강이나 사회적인 그 지위나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의지하고 믿는 자요. 또 죄인의 그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매일 언제든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이 친밀한 자, 정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바라는 잘 사는 거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삶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 생명이 얼마만큼 연장되고 어떻고 지금 뭐냐면은 가서 매임이 있고 환란이 있다. 이거는 너가 가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네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에 그 궁극적인 그 두려움이라 그럴까? 제일 그건 뭐냐면은 그가 거기에서 잡혀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순교가 두려워서 순교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인간은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세끼밥 먹고 24시간 지나가서 하루 살고 하루 살고 하는 그런 삶이라면은 진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배불리 먹고 좋은 곳을 입고 아무리 궁전 같은 데서 살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왕으로 칭송받아도 정말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것 자체의 의미가 아무것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아버지인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억울함도 당하고 그리고 전쟁도 많이 치렀고 가정 속에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 자신이 죄가 머리카락 숫자보다 많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정말 내 죄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복되었고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었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많은 배신을,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속에서도 많은 죄를 민감하게 보고 있었던 그러한 다윗은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이 함께 하신 그한 가지로만 그는 잔이 넘치는 기쁨을 그리고 감사함을 그리고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핍박과 곤란보다는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는 그 위로와 그리고 그 임하신 천국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의 지팡이와 그리고 그 주의 채찍이가 함께함이라. 그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다윗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 아니, 가는 곳곳에서 그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한다.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전진을 해야만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되겠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성령께서 글로 가면은 잡힐 거고 거기 가면은 네가 굉장히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미리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돼. 그게 우리들의 계산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호강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를 택하고 전진하십니다. 그거하고도 같은 얘기예요.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아니, 내가 전진함으로써 지금 겪을 일은 매임이고, 결박당함이고, 그리고 또 환란이지만, 그러나 그는 가야만 하겠는 마음.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거는요, 누가 와서 자리 만들어줘서 박수쳐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주기 때문에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가게 하셔서 안할수 없는 것이 정말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제가 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더라도 제가 제일 먼저 그 주님을 만난 그 때부터 이제껏 오는 동안에 사실 저는 제가 스스로 살았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내가 뭐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물론 정말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로 내게 많은 도움을 줬고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직접 나를 살렸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돕게 하시고 하나님이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시고 하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셨나? 그왜 하셨냐를 생각을 제가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살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왜 살리시나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왜 살리시느냐 하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무엇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데 목적을 갖고 다른 것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말하자면 우선순위가 틀려져
틀려져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이 사신 삶을 볼때 이렇게 지금 바울이나 사도들이 사는 그 삶을 볼때 성령을 좇아 산다는 삶이 지금 사람끼리의 이어짐 속에서 매이는 삶이 아니라 다 성령을 좇아 사는데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왠지 마음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헌신하는 그것도 우리가 믿겠습니다. 나는 헌신합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큰소리 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되는 일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렇다 그래요. 근데 그 강권한다는 거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강제로 그냥 밀어내는
밀어내는.
것이고 끌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어로는 그게 컨트롤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맘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는 편하고 싶고, 나는 뒹굴거리고도 싶고, 나는 그만하고 싶고, 나는 아픈 거, 어려운 거, 매일 거, 그런 거, 불 속에 뛰어드는 거를 자원할 사람이 없는 것이요. 가시밭길에 가는 것을 자원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안 가면 안 되게끔 지금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러한 두려움보다, 그러한 것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크게, 말하자면 그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강권하시는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기뻐서. 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과 동등대의 위치함을 버리시고 그것을 무로 하시고 그것을 당연하다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가진 굴욕적인 그 조롱 수치수모 다 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려 대신 처벌당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랑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내가 지금 나는 이게 싫습니다. 나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두렵습니다.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헛되이 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다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먼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가는 겁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게 하시면 있는 자리에서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꼭 가야만 되겠는 거예요. 그래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걱정이 되니까 그 교회의 리더들인 장로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지금 그 권면을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제일 그것을 아는 사람은 왜?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 다시는 자기가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증거하게 하는 그 일을 마치는 그 길로 갈 때에 지금 다시 에베소로 오리라고는 지금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지막 만남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유언처럼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꼭 해야만 되겠다. 어? 꼭 너희들에게 이거는 정말 부탁을 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장로들을 불러왔습니다. 연태까지는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너희들에게 전했고 했지만 이제 나는 뭐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이 지금 예루살렘이고 사실 실제로 이제 로마까지 가는데요.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제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정말 30여 년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지금은 미국이 집이라 그러지만은, 그러나 사실 어디를 가든지 언제 오셨어요? 언제 가세요? 또 언제 오세요? 항상 그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대답할 수 있었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고 제 마음은 있어요. 또 오고 싶은 마음, 또 가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이나 그러한 인도하심이 다 바울 같지 않고 다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성령을 좇아 산다는 그삶 자체는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에게 배치하시고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각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가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귀한 것이지 우리가 사람들을 놓고 지체들을 놓고 사역을 놓고 그것을 높낮이를 놓고 어느 게더 중요하고 어느 게덜 중요하고 어느 게더 훌륭하고 어느 게더 좋고 아니면은 뭐가 떨어진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 지체 중에 어느 게더 귀하냐 아니냐, 어느 게더 중요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몸에 있는 세포 세포를 다 각각 살리고 계시고 각각에게 역할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이면 눈 역할하면 되고 손이면 손 역할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그 역할을 다한 사람이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몸의 일부분이지 머리는 예수님이고 바울 전체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바울도 그 예수님의 몸에 속한 지체예요. 그리고 정말 성령을 모신 성전인 것이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원래가 처음부터 이방 전도를 위해서 왕 앞에도 서고 유대인 앞에도 서고 이방인들 앞에도 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제가 이제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정말 제가 한국에서 나서 자라가지고 그리고 일본으로 시집을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났는데 또 사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미국에 여행 와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쫓아서 가방 들고 그냥 주님하고 같이 다니는 그러한 그 부르심이라 그럴까? 그러한 비전을 받고 저는 주님 계신 곳이라면 그냥 그곳이 정말 어떠한 곳이든 간에 이 땅에서 볼때 천국이든 지옥이든 지옥이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 계셔서 천국으로 변화됨을 믿고 그리고 정말 내가 남들이 보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던 정말 대통령이던 거지던 그러나 주님 세우신 곳에서 주님의 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만으로 족하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그 고백을 갖고 쭉 이제껏도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 한 군데 머물러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뭐 성을 짓고 내 삶의 뿌리를 이 땅에 어느 곳에도 내려본 일이 없고 지금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이도 적지 않고 여자고 내가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어디 가선가래도 내가 있으면은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데 쫓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하고 다니는 거를 항상 처음부터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복음 안에서 그냥 그 모든 것이 내 집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그 지경 속에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품게 하면은 제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는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그냥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자리지 거기가 내가 뿌리 내리고 발 디딜 수 있는 그런 곳이 사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오히려 지금 아이들도 결혼 다 하고 난 지금은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이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메인과 또 환란 속에서 그가 언제 순교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속에서 절박함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일심으로 삽니다. 그러한 생각을 할때 제가 앞으로 얼만큼 더 사역을 할수 있을까? 얼마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내가 정말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아무 데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할 때는 제가 정말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더라도 그때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제가 숨만 쉬더라도 정말 눈으로라도 뭐라도 하나님께 그 정말 그 드리는 저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는 거를 그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그것에 대한 헌신이 있고 그것에 대한 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누구하고라도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만남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헤어진다 그래도 헤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내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그 만남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그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일본에 두고 미국에서 살면서 항상 남편하고 같이 살아도 우리가 정말 하루 외출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무사하게 돌아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 주위에만 하더라도 아침에 그냥 출근했던 남편이 외출했던 남편이 그대로 시체가 돼서 돌아오는 그러한 경험을 한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정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거니까. 주님이 우리를 한손 안에 그한몸 안에 불러주신 그 자체만 해도 은혜 중에 은혜니까 더 바라면은 내가 욕심이고 안 돼. 내가 이 땅에서 부부 같이 사이좋게 우리 집 사이좋게 이거를 지키고 이것을 내가 여기서 지으면 안 돼. 내가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한 주님 안에 한 영으로 영생으로 살려주시는 그거 한 가지로 내가 좋게 해야지. 그것이 저의 가장 항상 밑에 있는 그 고백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계속 믿지 않을 때그 남편 영생 하나를 쭉 기도해 왔거든요. 그랬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뭐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사이좋은 부부 뭐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아이들 내에서 모범이 되는 그러한 그 가정으로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끔 하나님 하시리라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더 바라면 안 되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우리 모두의 지금 뭐예요, 새로운 고백이 되고 새로운 입장이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더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더라도, 우리 핏줄이 이어지지 않았고 내가 생판 모르더라도 주 안에서 성령이 있게 하시면은 그 사람이 지체가 되고 그 사람이 식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같이는 못 살아도 깨어진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들하고 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지경이 넓혀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어느 곳에도 사실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내가 설 자리니까 하는 곳은 어디든지 서도 되고 어디든지 있어도 되는 것뿐이지 내가 정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일본인들 속에서 한국을 그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한 30년 전에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때 한국에서 그 일본에서 오신 사람들을 보고 그 성도들을 보고 이제 막 박수를 쳐주는데 나는 일본 속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고 나는 교포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그런 입장에서 정말 어디에 서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다가 아, 나는 어디서도 된다. 일본 팀으로 왔으니까 일본 팀으로 서고도 되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사람으로 서도 되고, 또 내가 한국,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이니까 또 교포 속에 서도 되고, 뭔가 어디 가도 사실은 맞지 않지만 또 어디 서도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아, 나는 어디 서야 돼? 하고서 쩔쩔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난 어디 있어도 돼라는 그러한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정말 어느 나라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안에서라 그러는 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누구와도 하나 될수 있고 성령으로 인해서 누구와도 가족이 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그냥 남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그들이 자식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내 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들도 내 몸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물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지체끼리는 그게 서로가 지금 남이 아니라 다내 몸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됐으면 그들하고도 하나 되는 것이라 지금 그것이 성령의 그 띠띠워진 그러한 평강의 띠요, 생명의 띠요, 사랑의 띠인 겁니다. 다시는 너희들의 얼굴을 볼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증거하노니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그 복음을 다 전했다. 꺼리 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너희들이 행하고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울이 지금 불순종하는 거지만 전했는데 들은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는 바울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파수꾼이 남들 다잘 때도 자지 못하고 망대 위에서 망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이 온다. 그래서 지금 적이 오니까 다 깨라. 어? 다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있으면 그 사람이 당하는 그러한 그 심판. 그러한 불의, 그래서 그가 죽든지 다치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거는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이 또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이 게을러서,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야 될그 사람들이 다 못한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안한그 말하자면은 순정하지 않고 게을렀고 그리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문제지 지금 처음 전한 바울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고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홍같이 붉은 죄다 희게 되고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의로 인침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살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셔서 그것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따르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다 하더라도 내 소욕을 좇고 성령을 좇지 않으면, 그거는 말이 성령을 모시고 산다지, 성령을 좇지 않았다거든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책임은 지금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지만 그러나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이 너희들이 지금 또 해야 될 일들이 분명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경고하냐면은 그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친다. 그러기 위한 정말 그 사나운 이리떼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몰래 들어온다.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서도 너희 장로들 이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지금 모두가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인 리더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내편 만들어서 나 따르라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군림되고 내 어떤 힘과 내 어떤 권세를 만들려고 사람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손길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다른 길로 미혹해서 그 미혹하는 지금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하자면,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추앙받는 그러한 인간 리더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의 일들이, 지금 교회 혼란이 일어날 테니까, 지금 바울이 없어진 후에, 바울이 돌아간 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니까, 너희들이 정말, 일깨어 깨어 경성해서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훈계하고 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얼마만큼 3년 동안 눈물로서 키워놨는데 지금 회방하는 그 세력이 안팎으로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밖에서부터도 들어오고 안에서도 생기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해 줬으니까 깨어 경성해서 그거를 우리 그 28절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너 자신을 위해서 또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삼가라는 것은 네가 정말 깨어 경성함으로 네가 그 배려하고 또 네가 그 경계하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에 너희들을 지금 감독자로 목자로 세우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지금 장로는 그 양들을 돌보도록 세우심을 받은 지금 감독자요, 그리고 목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또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해칠 것이요. 사나운 그 이리 같은, 다시 말하면 뭐 환란이나 핍박이나 어떤 음모나 어떤 선동하는 그런 것들이 와서 지금 뭐 목숨을 내쫓고 그리고 그 협박함으로써 그들을 위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을 그 흔들려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오는 것이고 또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너희들 중에 그 정말 장로들 중에서라도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 또 자기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통합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각각 인간적인 리더를 그 따르도록 그렇게 이끈다.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게 우리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그러고 물어보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결국은 자꾸 우리가 아이들한테 내가 엄마면 아빠가 더 좋아하면 괜히 섭섭한 거잖아요. 또 엄마가 더 좋아해도 아빠가 섭섭한 거예요. 그런 식의 그 심리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더 좋아하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심리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자꾸 나를 더 따르도록 나를 더그 섬기도록 내 말에 더욱더 그들이 순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은사를 갖고 교회에 영향력을 갖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배후에 어떤 마음이냐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움받기 원하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얘기하면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비유에 맞춰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그 말씀은 성령으로 써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를 수정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려면 죄를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수정하려면 우리가 뭐가 일그러졌고 뭐가 치우쳐졌는지를 알게 하는 거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성령을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하고 더불어 이미 죽었고 나는 이미 장사됐고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 오시고 주님 살아 계신다를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정말 실체로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는 해도 내가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남보고 주님 따르라 믿으라고는 말을 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주님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내 신앙에 주님 따르는 걸 방해하는 건 나지 어떤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수 없게 하는 거는 나 자신 안에 있는 그 구습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소욕을 버리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린 그것을 좇아 살면 반드시 죄를 짓는 것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자기를 위해서도 또 교회 온 무리를 위해서도 너희들이 삼가라. 너희들이 정말 경계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돌봐라.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 교회의 리더로 너희들 세우지 않았느냐? 우리가 한 가정이면 너를 엄마로 세우지 않았냐? 너를 아빠로 세우지 않았냐? 너를 거기에 정말 이런 역할로 세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서 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경계해라. 왜? 거기에는 지금 밖에서부터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고 안에서는 또 자기 소욕으로 자기의 그 욕망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어그러진 진리가 아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이 안에서도 생기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내가 3년이나 눈물로써 지금 섬겨온 이 교회를 잘 부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물론 지금 바울은 이 교회를, 이 사람들을 주님과 그리고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지금 장로들을 불러서 또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 또그 상대방에게도 전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들으리라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막 가르쳐 줘도 그것을 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은혜로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알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무 말안 해도 그 사람이 그냥 저절로 깨달을 거야.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아이가 스스로 잘 깨닫고 잘 먹고 잘살수 있나, 잘 자랄 수 있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그 아이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가르쳐주고 수정해주고 그 아이에게 해주는 것도 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그 주님에게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을 부탁하지만, 말씀에 부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실질적으로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없어져도, 응? 바울은 다시 그들을 못 만날지라도 주님은 계셔서 그 말씀은 살아 역사소서 너희들에게 그 천국을 기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라고 그가 믿기 때문에 주님과 그리고 말씀에게 너희들을 다 부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다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에베소로 다시 지금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은 내가 없더라도 주님 계시지 않느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따들을 말씀은 그 주님은 너희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서 주님에게 그들을 부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나는 나 필요한 거, 내 동료들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내가 수고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리고 오히려 베풀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도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대가를 그 누구에게도 손내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이 더욱더 그 월급을 많이 주는 곳에, 더욱더 어떠한 조건이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볼때참 이분들이 이게 세상 취직이 아닌데 성령이 인도하셔서 가는 것이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사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조건이 좋은 곳을 우리가 계산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러한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쉽게 듣고 보고 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자들을 만나 갈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지.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손 내밀고 우리가 거지냐? 우리가 지금 월급쟁이냐? 누군가에게 지금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그러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이 땅에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쩌자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에게 손 내밀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가족이 있으니까 뭐 하니까 뭐 하니까 애들 그 교육 문제가 이렇고 또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저는 우리가 인생이라 각각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이 지금 당장 급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욕하거나 돌을 던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시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먹을 거, 입을 거를 걱정하지도 말고 구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그게 우리에게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천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즉,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를 공급하시니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주는 자로, 은혜를 주는 자로, 은혜를 나누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넘치음으로 나타나시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사는데, 어쩌자고 세상에다가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사느냐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정말 서로 나누게 하시고, 주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는 그 일꾼들이 지금 바울은 자기가 손으로 수고해서 했다 하지만, 손으로 수고하지 않을지라도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일꾼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그런 거를 한 번도 너희들에게 탐한 일이 없다. 그거를 달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일 없어요. 우리의 사역의 대가가 돈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뭔가 많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화려하고 훌륭하고 한거할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수성찬을 차릴 수가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거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다 사고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바닥이 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나타나는
거거든요.
거예요.
우리의 것, 인간적인 것이 내 힘과 내 공로와 그 인위적인 것이 많을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것은 보여지지 않고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람들의 모인 숫자나 그걸 갖고 성령의 어떠한 그 큰 그 역사하심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 연예인들 모이는데 지금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어디 그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그 음악회나 연극이나 그런 데에 몇만 명들이 모여서 와와 하고 그 사람들 돈 내고 하고 며칠 밤을 세설에도 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좋은 유치원 들어가려고 뭐 그 부모들이랑 그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잖아요. 부자가 권력 있는 사람이 큰 나라가 큰 회사가 그거 했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하셨다라고 우리 안 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바울이 얘기하듯이 핍박과 환난과 그러한 것이 있을지라도 지금 너희 가운데 어떠한 그러한 위험이 있고 어떠한 공격이 있고 그러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하자면 천국을 누리게 하시리라.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우리 안에 있는 천국과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 고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 삶에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나타내시는 일이지. 지금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고 잡힐지도 모르고 분명히 가는 곳곳에서마다 환난이 있는 그곳에 지금 가야만 하는 은혜의 복음을 거기에서도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이 지금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좋은, 잘하는, 훌륭하고 성공한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주를 섬기는 그 대가로 어떠한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그런 것을 탐하지 말고 너희들이 오직 삶 속에서 수고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오히려 너희 필요와 그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너희들이 채우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자꾸 베푸는 자가 되어라. 주는 자가 되어라.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넘치는 분입니다. 뭐를 주더라도 그게 꼭 물질 얘기 아니에요. 뭐를 주더라도 우리는 주는 자지 받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했으니 하나님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고 하면서 돈은 세상에 구하고 친구는 사람에게 구하고 사랑은 애인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영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게 주께로부터 오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때 그 나라와 의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때맞춰 공급하시고 보장하시니까 그게 얼마만큼 내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나눌 만큼 넘치게 주시니까 너희들이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희들이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고 금전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입니다.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다 공급하시니까 그래요. 제가 30년 동안 정말 한국, 일본을 돌아다니면서도 제가 미리 거기 가서 살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 않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돈 없어서 어렵게 하신 일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이건데 하는 것 같지만, 바닥이 나 있으면은 공급하심을 너무나 잘 체험할 수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거 모를 거예요. 없으면 때 맞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정확한
아주 숫자도 똑 맞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그 정말 생활 속에서, 사역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묘미라는 건 물론 없을 때는 또 정말 그 엘리야가 굶주릴 때 까마귀가 먹이를 나를 때 다시 까마귀가 올래나 그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나 왔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내가 받아 마땅한 그런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돌보십니다. 분명히 공급하십니다. 그것은 체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까마귀가 와서 먹이를 나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왜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손발에 묶여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럴 때 오히려 훨씬 더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핍박 속에서 그 죽을 뻔한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를 구원하신 것도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기억하랍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그거를 탐내지 말합니다.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바울이 이제 시리아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데 그 밀레도를 떠날 때에 사람들이 인간적인 이별, 그것도 슬픔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알고 다시 만날 거 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이별을 슬퍼하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바울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말 때문에 더욱 슬퍼하면서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말 그에게 사랑의 표시를 하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의 지금 이 만남, 그리고 헤어짐. 이것은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나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정말 섬김이에요. 또그 에베소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을 향해서 또 바울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또 그의 그 섬김의 표시는 정말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를 그 눈물로 또 그를 배웅하는, 전송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무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남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장로들이 지금 바울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지금 각각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결국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로 어떡하겠어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헤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시 만날 수도 있지만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다는 거는 얼만큼 떨어져 있든지가 상관없어요.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내 마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헤어짐이 없습니다. 죽어도 살리라. 천국과 정말 이 땅에 사는 그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한 걸 알면 우리에게는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이어주신 이 생명의 띠, 평강의 띠, 사랑의 띠는 끊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서로가 순종하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천국을 확장하는 일이요, 그리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양은 자기끼리 목자를 떠나서 머리 박고 있으면 서로 죽습니다. 각각 목자를 따를 때에만 서로 안전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주님 따라서 성령 쫓아서 사는 우리의 삶,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